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산불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와 또 빅토리아주에서는 시속 90km를 넘는 강풍이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년 새 호주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 수요가 커지는 만큼 공급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 호주 집값의 상승 원인을 짚어봅니다. 네, 이어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정장에서 캐주얼까지 호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드레스 코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컬처인에서는 한국 조폐공사가 출시한 돈방석과 또 돈지갑 굿즈를 중심으로 버려진 화폐가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얻어가는지 그리고 화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하은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3.8%로 집계됐으며 9월과 10월간의 월간 수치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멜번 남동부 지역과 인근에서 14,000명 이상이 겪은 트리플 제로 긴급전화 통신 오류는 고의적인 기물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옵더스가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중부 지역의 20여 개 공립학교가 재앙적 산불 위험 경보로 오늘 휴교했습니다. 당국은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3.8%로 집계됐으며 9월과 10월의 월간 수치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호주 통계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월간 물가 종합보고로 다양한 상품의 가격 변화를 더욱 포괄적으로 추적한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 월간 지표가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전에 사용된 분기별 지표 대신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거비가 5.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식품과 비알코올 음료는 3.2%, 여가와 문화도 3.2% 상승하며 전체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멜번 남동부 지역과 인근에서 14,000명 이상이 겪은 트리플 제로 긴급전화 통신 오류는 고의적인 기물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옵터스가 밝혔습니다. 옵터스는 범죄자들이 공중선의 광 케이블을 절단하고 구리선을 훼손한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랭크스턴과 모닝턴 반도 지역의 옵터스 이용자들은 다른 통신사 네트워크 범위에 있거나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긴급전화에 연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영향을 받은 6개 구역 중 5곳은 이미 복구됐으며 오늘 오후까지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신타일레 빅토리 주총리는 이번 상황에 대해 긴급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옵터스가 최근 긴급전화 연결 서비스와 관련해 문제를 여러 차례 겪은 점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is is a concern to the community because clearly with this particular telecommunications company.
자신타일로 주총리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라며 이번 통신사의 사건은 주민들이 긴급전화 연결에 대해 다시금 불안을 느끼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중부지역의 20여 개 공립학교가 재앙적 산불 위험 경보로 인해 오늘 휴교했습니다. 당국은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 파크스, 포브스 등을 포함한 중부 중앙서 평원 지역은 가장 위험한 산불 조건에 직면해 있어 주민들에게 산불 위험 지역을 미리 떠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시드니 도시권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주민에게도 극심한 산불 위험 경보와 전면 화재 금지령이 발령됐으며 오늘 뉴사우스웨일스 남부와 빅토리아 지역에는 시속 90k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Now for New South Wales and Sydney, we are also seeing a lot of heat being drawn down across the state.
호주 기상청의 미리엄 브래드버 기상관은 앞으로 며칠간 고온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시드니 지역을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낮과 밤 기온이 11월 평균보다 6도에서 10도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서 40도대, 다른 지역은 30도에서 35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드니 지역 역시 당분간 기온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와 관련해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행사에서 연방 총리는 금지 조치와 관련해 청중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으며 가짜 계정 생성 등 우회 수단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The responsibility is on the social media companies. Now we know that social media.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알고리즘과 시스템 대법 때문에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소셜 미디어 기업이 12월 10일 시행 전에 준비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는 금지를 위반할 경우 기업이 최대 4,900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중동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공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모두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에너지,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며 실용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을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다시 국내 현안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내 뉴스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내년부터 16세에서 21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출생증명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이 문서가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스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여부는 자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아드 디브 디지털 정부 담당 장관은 보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디지털 증명서가 기존 방식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증명서가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검증된 자격 증명이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전달될 수 없도록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앱 내에서 제공됨으로써 별도 앱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사이버 안전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외 법적 대응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 법안은 400조가 넘지만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기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멜번대학교의 제클린 필 교수는 이 점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핵심 법적 판단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큰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기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상정돼 있으며 이르면 오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퀸즐랜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침입생물관리위원회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지역에서 확산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매년 20억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퀸즐랜드 1차 산업부의 토니 페렛 장관은 지역 시장들로 구성된 대표들과 함께 캔버라 국회를 찾아 브리즈번 2032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연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애니메이션 시리즈 블루이가 뉴욕에서 열린 국제 에미상에서 수상했습니다. 국제 에미상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국제 방송상입니다. 루도 스튜디오 제작자인 이 작품은 어린이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싱가포르, 브라질, 핀란드 작품을 제치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블루이는 6살 블루일러 강아지 블루이와 여동생 빙고, 아버지 밴디트, 어머니 칠리와 함께 브리즈번에서 겪는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찰리 에스피놀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수상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원화는 952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목요일인 내일 덥고 건조한 하루 예상됩니다. 기온은 17도에서 32도, 멜번 구름 끼고 10도에서 21도, 캔버라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11도에서 25도, 브리즈번 덥고 습한 날씨 예상됩니다. 24도에서 최고 기온 39도, 애들레이드 구름 끼고 14도에서 19도, 퍼스 화창하고 14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호바트 소나기 오고 5도에서 11도, 다윈 따뜻한 날씨 되겠습니다. 27도에서 32도입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비 내리겠습니다. 5도에서 9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의 이하은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또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와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간 돈방석에 앉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한국의 조폐공사가 화폐 인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돈방석과 돈지갑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돈을 새로운 가치로 되살리는 실험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컬처인에서는 디지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 화폐를 어떻게 써야 더 지속 가능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정장에서 캐주얼까지 호주에서 가장 흔한 드레스 코드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최근 5년 새 호주 집값이 47.3%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가구 소득 중간값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호주에서 이처럼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Explainer. 호주 집값이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는 뉴스 아마 자주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주택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호주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한 거죠. 2020년 3월 이후 호주의 주택 가격은 무려 47.3%나 상승했습니다. 대주택 중간 가격으로 따져본다면 약 28만 달러가 높아진 겁니다. 11월 코탈리티 주택 경제성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 있는 모든 주택의 중간 가격은 86만 529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코탈리티의 리서치 책임자인 엘리자 오웬 씨는 이에 대해서 눈에 띄는 증가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웬 씨는 주택 공급이 뒤처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늘고 있고 또 저금리 기조로 대출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약 5년 새 주택가격이 47.3%나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가구 소득은 15%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호주 가정의 연소득 중간치는 10만 4,390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탈리티가 발표하는 경제지표 4개 중에서 가격 대비 소득 비율, 보증금을 모으는 기간, 또 임대에 필요한 소득 비중 모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네, 올해 2월 이후 호주중앙은행은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비중은 가계 소득 대비 45%로 사상 최고치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웬 씨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여러모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지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호주 주택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경기 부양책, 또 저금리 기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또 국경이 재개방된 후 이민자들이 증가한 것 등 여러 가지 수요 증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의 부실 요인에 또 자재비 상승까지 겹쳤죠. 코탈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새로운 100만 가구가 형성된 것과는 달리 새로 완공된 주택은 88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본이득을 주택시장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웬 씨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드니 동부 교외 지역에 사는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20%의 보증금을 모으는 데는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 마련이라는 첫 번째 장애물을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 역시 또 다른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 멜번의 경우에는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드니의 경우에는 주택 중간 가격이 가구 연소득의 10배에 달하고 있지만 멜번의 경우에는 주택 중간 가격이 가구 연소득의 7.1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집니다. 초대장을 뜯어봤더니 드레스 코드, 칵테일 복장 이렇게 적혀있다면 과연 이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입니다. 네,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누구나 어떤 행사에서도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드레스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파티나 각종 행사 초대장에는 드레스 코드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타이나 스마트 캐주얼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주최 측의 기대치를 맞추고 행사 분위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과한 차림이 누군가에겐 덜 형식적인 차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는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안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드레스 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엔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 주최 측에게 직접 물어봐도 전혀 상관없다고 패션 레이블 마스타니의 쿠드란 마카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말합니다.
I would definitely double check the dress code. I have learned it the hard way.
마카르 디렉터는 저라면 드레스 코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며 저는 그걸 힘들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어 인도 문화권에선 특히 결혼식에 초대되면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기 때문에 누구도 과하게 입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그런데 호주에선 기본적으로 모두가 조금 덜 차려입는 편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드레스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멜번의 조슈아 톤 비스포크 테일러는 드레스 코드를 정확히 모를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Darker colors for more formal events, lighter colors for less formal.
For women, something longer.
톤 테일러는 격식 있는 행사일수록 어두운 색을, 덜 격식 있는 행사일수록 밝은 색을 선택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우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선 무릎 아래 길이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보통 이런 규칙들이 잘 맞는다고 조언합니다. 리사 스톡먼 멜번 기반의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는 사람들의 패션과 옷장 관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하는 전문가입니다.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호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격식 있는 드레스 코드가 바로 블랙타이라고 설명합니다. 결혼식, 시상식, 자선 갈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아한 스타일입니다.
And those are events where men would be expected to wear a black tuxedo, a white shirt, a bow tie and dress shoes.
이런 행사에선 남성은 블랙 턱시도, 흰 셔츠, 보타이, 드레스 슈즈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성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풀랭스 드레스를 입고 소재도 비교적 무게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말합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하이힐을 착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다음은 포멀 또는 블랙타이 옵션입니다. 블랙타이보다는 덜 격식 있지만 요즘은 해석의 폭이 넓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결혼식, 포멀 디너, 기업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남성에겐 정장과 칼라 셔츠가 적절한 복장이라고 설명합니다.
And most men in a formal occasion will wear either a bow tie or a tie.
포멀 행사에선 대부분 남성들이 보타이나 넥타이를 착용하지만 최근 호주에선 넥타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며 대신 포켓 스퀘어를 더하는 경우가 있다고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설명합니다. 이어 드레스 슈즈와 셔츠는 반드시 착용한다며 여성의 경우 바닥까지 닿는 드레스일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긴 드레스나 아름다운 소재의 팬츠 수트 등을 선택한다고 전합니다. 다음으로 칵테일과 세미 포멀이 있습니다. 결혼식, 칵테일 파티, 약혼식, 직장 행사, 생일 파티 등 다양한 자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드레스 코드입니다. 세미 포멀은 보다 단정하고 클래식하며 칵테일은 조금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And this dress code really does bridge the gap between formal and casual. So most men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이 드레스 코드는 포멀과 캐주얼의 중간 지점이라며 대부분 남성은 정장을 입지만 꼭 어두운 색일 필요는 없고 호주에서는 넥타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여성은 해석의 폭이 훨씬 넓어서 드레스 길이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팬츠 수트나 점프 수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미 포멀보다 칵테일 복장이 조금 더 즐겁고 축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옷장 선택지가 제한적이거나 무엇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조슈아 톤 테일러는 여러 격식 있는 행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의상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So suiting females and males or all genders can wear it and really use different
답은 정장이라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고 드레스 코드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소재나 색상 선택으로 조절하면 된다고 톤 테일러는 강조합니다. 또 드레스 코드에 맞을 것 같은 색이나 소재의 정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보석류, 넥타이, 포켓 스퀘어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한층 더 격식을 갖춘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덜 격식을 갖춘 드레스 코드가 바로 스마트 캐주얼입니다. 이 드레스 코드는 공원에 갈 때 입는 옷과 더 단정한 복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설명합니다.
Typically men in Australia here would wear chinos or really smart jeans with no rips, some sort of button-down shirt.
호주에서 남성들은 보통 치노 팬츠나 깔끔한 진을 입고 버튼다운 셔츠, 스포츠 재킷, 로퍼나 드라이빙 슈즈를 매칭한다며 여성은 상하이 세트처럼 코디된 옷을 입거나 어두운 색 데님, 깔끔한 드레스, 스커트, 부츠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꼭 하이힐을 신을 필요는 없다고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조언합니다. 가장 비격식적인 드레스 코드는 캐주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상황입니다. 사무실의 캐주얼 데이인지 BBQ 모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here I would say this is all other events where you can wear denim. Usually when it's a casual event, I would suggest.
스톡먼 스타일리스트는 이 경우 데님 착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캐주얼 행사라도 샌들이나 슬리퍼 찢어진 옷은 피하길 권하고 깔끔하고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선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톤 테일러는 캐주얼 혹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세미 캐주얼에선 단 한 가지 간단한 원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격식이 낮아질수록 의상에 대비를 주는 것입니다.
You would wear an odd suit, we call it, sports jacket, trouser, something that doesn't match in fabric. So I'd wear something.
우리는 오드 수트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소재의 스포츠 재킷과 트라우저 조합을 말한다며 저는 항상 대비를 주려고 한다고 톤 테일러는 말합니다. 위가 어두우면 아래는 밝게 또는 반대로 해서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포멀한 느낌을 만든다며 스포츠 재킷과 바지 조합에는 넥타이를 착용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의상에 담고 싶은 경우는 어떨까요? 마카르 디렉터는 전통 의상만이 문화 표현의 방식은 아니며 작은 요소를 활용해 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Coming from an Indian background, I have been invited to a lot of those events where it is a black tie, for example. But I really want.
저는 인도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블랙타이 행사에 초대되더라도 문화적 정체성을 조금 담고 싶을 때가 있다며 그런 경우 액세서리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마카르 디렉터는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 같은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거나 실루엣은 현대적이고 간단하지만 패턴이나 소재에 전통적인 느낌을 담을 수 있다며 재킷이나 심플한 드레스여도 손으로 짠 실크처럼 문화적 요소가 담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드레스 코드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톤 테일러는 궁극적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참석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주최 측은 충분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So I think making the effort is also important. So really, if you don't understand it, just wear what you can, wear what you think.
노력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잘 모를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옷을 입고 참석하면 된다고 톤 테일러는 말합니다. 이어 중요한 건 초대받은 자리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 관용 표현 중에 돈방석에 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상황을 비유하죠. 복권에 당첨됐거나 창업이 대박났다거나 하루아침에 넉넉해진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돈이 들어간 돈방석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조폐공사가 화폐 인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신박한 굿즈, 바로 돈방석과 돈지갑을 출시한 건데요.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이 기발한 상품의 탄생 배경부터 사라져가는 지폐의 의미 그리고 화폐의 재활용 사례까지 이 돈이 가진 문화적 메시지를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원하면 누구나 돈방석에 앉아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같은데요. 화제의 돈방석, 어떤 제품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굿즈의 포인트는 실제로 돈이 들어있다는 감각적 체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돈방석,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들어있습니다.
네.
네, 이 돈방석은 500원짜리 동전 디자인을 본뜬 원형 쿠션인데요.
네.
방석 내부 충전재에는 솜과 함께 5만 원권 화폐 부산물 100g이 들어있습니다. 네, 조폐공사 측은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어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겉면은 세탁 가능한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 실사용이 가능하고요. 내부 충전재는 세탁은 어렵지만 환기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방석이라는 점이 재미있죠.
네, 그런데 이 돈방석 외에 또 돈지갑도 함께 출시가 됐다고요?
네, 이 돈지갑은 100원짜리 동전의 은색 광택을 연상시키는 인조가죽 소재로 제작됐고요.
네.
지갑 내부 한쪽면에는 5만 원권 화폐 부산물 약 10g, 50만 원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반대편에는 내부 포켓을 뒀고요. 이 돈지갑은 키링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별도 스트랩을 이용해 손목에 걸어 휴대할 수 있게 편리성도 고려됐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조폐공사가 직접 만든 공식 굿즈라 신뢰성도 높습니다.
네, 조폐공사에서는 뭐 앞서서도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한 화폐 굿즈 시리즈 뭐 또 선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컬처인에서도 소개를 드린 바 있었죠.
네.
네, 이 조폐공사는 올 3월부터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화폐 부산물 순환 프로젝트, 이른바 화폐 굿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첫 제품으로 돈 볼펜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이 돈 볼펜에 이어 돈 키링, 돈 봉투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출시된 돈방석과 돈지갑은 시리즈 네 번째 상품이 되는데요.
네. 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동전을 영원히 간직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50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딴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네, 앞서 지난 7월에는 기존 출시된 돈 볼펜의 바디 전체를 황금색으로 입힌 황금 볼펜 에디션이 출시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목표에 무려 987% 펀딩 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큰 네. 성공이네요. 네, 조폐공사 입장에서도 이 재활용이라는 본래 목적과 또 흥미로운 소비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그런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돈이 들어있으니까 뭐 의외로 가격이 좀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실구매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소셜미디어 반응을 보면 구매자들의 관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SNS 댓글 반응을 보면요. 선물용으로 좋다. 아이디어가 신박하다. 행운템 같다. 또 환경적 의미가 있어 산다는 긍정 분위기가 큽니다.
네.
특히 실제 돈의 감축을 소유한다는 그 경험성 소비가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반면 일부에서는 정말로 돈이 들어있는 게 맞냐, 실제로 돈이 들어있다는 표현은 좀 과장되지 않았냐, 상징적 가치가 아닌가라는 실무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네.
네네.
네, 전반적으로 굿즈 자체의 호불호보다는 돈을 체험하는 신박한 방식이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폐공사가 이 화폐 굿즈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 뭐 단순히 재미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활용과 환경 비용 절감입니다.
네.
화폐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폐기 부산물이 연간 수백 톤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들 대부분은 소각 처리되는 과정에서 비용과 환경 문제를 유발해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화폐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화폐의 불량품과 여백지 그리고 폐지폐 등을 합치면 연간 약 51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를 쌓으면 높이가 무려 에베레스트의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또 한국 지폐는 엄밀히 말해 종이가 아니라 면 섬유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중에 87%가 소각 처리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이 소각에 드는 비용만도 매년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태워 없앨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로 바꿀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화폐 굿즈 시리즈입니다.
네, 버려지는 돈을 새로운 가치로 되살리는 실험이라는 점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아, 자연스럽게 또 세계 각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호주, 플라스틱 지폐죠. 이른바 이 폴리머 지폐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플라스틱 지폐를 쓰는 이유, 그리고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호주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높은 기온, 잦은 홍수, 그리고 해변 도시가 많은 기후 특성 때문에 종이 지폐가 너무 쉽게 찢어지고 젖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엔 지갑 속의 지폐가 땀과 습기에 약해 몇 달을 버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런 이유로 1988년 호주중앙은행과 호주연방과학원 CSIRO가 공동 개발해 플라스틱 지폐, 말씀하신 지금의 폴리머 지폐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네, 목적은 단순히 내구성 향상만이 아니라 이 지폐의 수명을 4-5배 연장, 또 잦은 재발행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폐기 물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호주는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인쇄 및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도 대폭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호주에서는 수거된 폴리머 지폐를 작은 펠렛 형태로 가공해 공원의 벤치, 운동기구, 또 도로의 표지판 등 공공 물품으로 재생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화폐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기후 문제였다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네, 폴리머 지폐가 사실 좀 장점이 많죠. 특히나 이 박테리아나 세균이 좀 서식하기 어렵다고 해요.
맞습니다. 일단 더러워지면 씻어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실수로 세탁기에 돌려도 멀쩡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위조 및 변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네.
또 폴리머 소재를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데다 이 컬러 복사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단점도 있습니다. 수명이 긴 대신 제작 비용이 2배가량 든다고 하고요.
2배가량이요. 네. 네.
또 한 번 접히면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종 다리미로 저도 다리기도 하는데요.
네.
열에 약해서 실수로 다리미로 잘못 다렸다간 또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또 존재를 하는군요. 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 대표적인 영연방 국가들 모두가 폴리머 지폐를 쓰고 있는데요. 아, 영국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로 이 지폐 교체가 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뒤에 영국 중앙은행은 모든 지폐와 동전을 이 찰스 3세 국왕 초상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또 초유의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영국은 지폐의 재질 문제보다 초상 문제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지폐, 폐동전이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네.
기존 여왕 지폐가 무려 47억 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네요.
네, 네. 이걸 단순 폐기하면 뭐 엄청난 양의 탄소와 매립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영국 정부는 회수한 지폐를 분쇄 압축해서 건축용 섬유판, 흙벽 보강제, 생활용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분쇄 지폐로 만든 칩을 지역 난방 에너지 연료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찰스 3세 지폐는 필요한 양만 점진적으로 찍어내면서 기존의 여왕 지폐가 자연스럽게 낡아 사라지는 속도와 비슷하게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대량 교체하면 환경적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호주와 영국 사례까지 함께 보니까 이 화폐라는 것, 단순히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 또 문화의 흐름이 아주 고스란히 담긴 상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방석에 앉는다는 표현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 돈이 들어간 방석이든 순환경제 속에서 다시 태어난 상징물이든 결국에 돈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또 이해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돈방석과 돈지갑 역시 재미있는 굿즈를 넘어 버려지는 화폐가 새 가치를 얻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 또 각 나라가 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함께 생각해보게 합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또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이하은,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